시편 31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31편 말씀은 환난 당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이면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도록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이어서 예로부터 순환자의 기도, 환난당한 자의 부르짖음 그런 제목 등등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 이 31편 말씀입니다. 우선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서론적인 부분의 기도이고,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구체적인 어려움의 내용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는 신앙 고백이 마지막 말미를 잘 장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크고 많지만 여기에 영원히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이 현재 당하는 고난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했습니다. 현재 어떤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들이 내게 임해 있는데 이 부끄러움 가운데 나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여기에 더 이상 이 부끄러움 때문에 신음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마음이 괴롭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이 일을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이 현재의 부끄러운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자신이 수치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편에 굳게 서 있다는 나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이지요. 가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저런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도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기도하는 내 마음에 조금 더 그리낌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내 나름대로 내면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나를 더 이상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버려두지 마시고 여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내용은 자기 나름으로는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다. 라고 하는 신념이 자신감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이 일에 하나님께도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부끄러움 없이 기도할 수 있고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런 문제이면 일단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다라고 판단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2절 말씀에는 보시면 기도하기를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3절 말씀도 비슷한데 3절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2절과 3절의 차이점은 2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이고 3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산성이 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만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신앙의 고백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내 산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다음절 말씀에서는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내 산성이 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절한 마지막 기도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5절 말씀은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이런 기도를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꼭 같이 이 고백으로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역사에서 나타난 많은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폴리카비나 제롬이나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지막 생명을 주님께 바치면서 순교의 제물로 바치면서 마지막 간구하는 것이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비장하고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생을 다 살고 잘 살기도 하고 또는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면 마지막 남은 이 세상에 뭐 일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간구했지만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우리의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기도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시면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정말 빼지 않고 항상 중심에 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내 영혼을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일생 살며고 하나님의 영웅적인 투쟁을 하고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린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일생 기도하시면서 내 영혼을 돌보는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더 맑아지기 위해서 내 영혼이 더 십자가에 밀착되어 있는 영혼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내 영혼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악한 세력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항상 이 영혼을 가꾸고 돌보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 영혼을 가꾸고 돌보는 기도가 늘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고 삶이 화려하지 않으나 순결하게 되고 크지 않으나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가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절구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나이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돌봐주셨습니다 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노래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도 우리가 자기 영혼을 돌보고 가꾸기 위해서 영혼의 순결함을 보존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가까이 계시고 더 친밀히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지는 그 후에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구체적인 여러 가지 현재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9절 말씀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근심이 많아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하고 몸과 마음이 다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호소합니다. 또 10절 말씀에는 슬픔과 탄식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사회적으로 제가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해서 내가 사회적인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호소가 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슬픔과 탄식이 많고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지고 고통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나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매장된 사람처럼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고 동적으로 나를 바라봐 줄 수도 없는 절대 고독에 빠져 있습니다라는 것이 그의 굉장한 고백이었고 그래서 13절 말씀에는 마지막에 이런 호소를 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망이 두려움으로 감쌌나이다. 이것은 마지막에는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라고 악한 자들의 계교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나는 마침내 죽음의 위기에 도달해 있습니다라고 자기 삶의 위기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였나이다. 나의 앞날에 주의 손이 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내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내게 주어지는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이 큰 어려운 것이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또 사람이 나를 해치기 위해 이런저런 음모를 꾸미고 괴롭히지만 나는 나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을 때라도 이 두 가지 고백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고 명심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이런 어려운 저런 시험이 많을지라도 여전히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왜냐하니 내 앞날이 다 주의 손에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의 금중이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어려움 중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내 앞날에 주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생각하고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자라는 믿음의 다짐으로 끝맺음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중에서의 신앙 고백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이나 그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감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